케인스 매거진 2024년 3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센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대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정보를 담은 소리 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전자책과 녹음 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에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습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해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4년 3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조은님의 이야기 무장아찌 김밥 2. 특집 아빠의 뒷모습 3. 군대 이야기 선임의 한마디 조은님의 이야기 무장아찌 김밥 달랑 무장아찌 하나 넣은 거야? 라고 말하는 남편의 입에 김밥을 물리자 금세 놀라며 엄지를 치켜세운다. 그 모습에 배시시 웃다가 문득 5살 때가 떠올랐다. 그날 엄마는 뭐가 그리 급한지 내 손을 꼭 잡고 서둘러 기차에 올라탔다. 아빠는 창밖에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엄마는 그 길로 시골 외할머니 댁에 나를 맡기고는 일을 하러 타지로 떠났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 할머니는 열반만 지나면 올 거라고 했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동네 친구들과 산과 강을 누비며 시골 생활에 적응해 나갔고 더는 엄마를 찾지 않았다. 초등학교 5학년 운동회날 친구들과 돗자리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각자 가져온 김밥을 꺼내 먹었다. 각양각색의 재료로 채워진 친구들의 김밥과 달리 할머니가 싸준 김밥엔 무장아찌만 들어있었다. 왠지 모를 서러움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김밥을 우물거리는 나를 보며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중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는 2년 뒤 할아버지 곁으로 떠났다. 이제는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열 줄이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컸지만 다신 그 김밥을 맛볼 수 없겠지. 꿈에서라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 나 배고파. 김밥 열 줄 만들어줘. 이쁜 내 새끼, 그 많은 걸 다 먹을 수 있는겨? 오늘 밤 꿈에서 할머니를 만난다면 따뜻한 품에 안겨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상으로 조은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특집 아빠의 뒷모습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 대기 줄이 한 시간이 지나도록 절반밖에 줄지 않은 것을 보며 명절이 왔음을 실감했다. 방광이 터질 듯 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 부모님과 떠나는 여행이라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남편과 아들을 시댁에 보내고 딸과 함께 부모님 차에 올라탔다. 8시간이나 걸려 전남 신안에 도착했다. 예민한 탓에 환경이 바뀌면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편이지만 그날은 낡은 펜션 바닥에 녹아내리듯 아침까지 푹 잤다. 아빠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며 당일치기 홍도 여행을 예약했다. 칠순을 훌쩍 넘은 아빠의 죽기 전에라는 그 말에 거절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아침 일찍 홍도에 도착해 점심을 먹은 뒤 유람선으로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촉박한 일정이었다. 이른 아침, 자꾸만 내려앉는 눈꺼풀에 힘을 주며 여객터미널로 향했다. 커다란 배들은 어린 딸과 조카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멀미약을 입에 털어놓고 배에 몸을 실었다. 배는 천천히 출발하더니 이내 속도를 올렸다. 오늘은 파도가 센 편이라는 안내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파도가 배를 강타했다. 놀이기구처럼 출렁거리는 배의 춤 사이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얼마 뒤 여기저기서 우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도착 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배를 빠져나왔다. 매서운 바람과 멀미로 괴로웠지만 따뜻하게 내리쬐는 햇볕, 툭 찌르면 파란 물감이 쏟아질 듯한 하늘, 같은 색으로 마주하고 있는 바다는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풍경을 즐길 때가 아니었다. 일정은 예상보다 더 빠듯했다.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금세 유람선에 탑승할 시간이었다. 우리는 유람선의 갑판에 올라 홍도를 둘러봤다. 모두 홍도의 절경을 찍는데 여념이 없었다. 흔들리는 파도에 아이들도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다. 그때 아빠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든 풍경을 꼭꼭 씹어 삼키겠다는 듯 하염없이 홍도를 바라보는 모습은 섬을 이루는 웅장한 바위들처럼 굳건해 보였다. 왠지 모르게 울컥해 아빠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내가 이 모습을 보러 이곳까지 왔구나. 그래, 이거면 충분하다. 이상으로 특집을 마치겠습니다. 군대 이야기, 선임의 한마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나는 여름이면 예초를, 겨울이면 제설을 했다. 여름엔 풀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구나 싶었고, 겨울에는 눈이 이렇게나 빨리 쌓이는구나 싶었다. 눈이 한없이 내린 어느 날, 저녁을 앞둔 선임 한 명이 갓 들어온 이등병처럼 눈을 치웠다. 모두가 쉬는 와중에도 열심히였다. 작업을 끝낸 그에게 말했다. 이제 집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쉬엄쉬엄 하시지 말입니다. 그가 머리끝까지 찬 숨을 고르며 답했다. 어차피 해야 하는 거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태도가 나중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당시에는 그가 미련하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눈 치우는 게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러나 군 생활을 거듭할수록 전역 후 아르바이트하고 취업하며 사회생활을 할수록 그의 말은 절절히 다가왔다.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의 한마디는 지치거나 무기력해질 때마다 나아갈 힘을 줬다. 뒤늦게 입대하는 친구를 위해 친구들과 뭉쳤다. 딱 중간만 해라. 괜히 나서지 말고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해. 다들 맞추기라도 한 듯 비슷한 조언을 했다. 열심히 새겨듣는 듯한 친구에게 나는 말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친구들은 이런 나를 꼰대라며 놀렸지만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열심히 해봐야 훗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 테니. 이상으로 군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은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나를 흔드는 한마디. 그해 여름 잠 못 이룬 밤. 2. 그러나 숙이. 편견을 깨준 나의 파트너. 3. 새벽 햇살. 내 전부. 나를 흔드는 한마디. 그해 여름 잠 못 이룬 밤. 얼마 전 우연히 영화 트루스피릿을 보았다. 2009년 호주의 16세 소녀 제시카 왓슨이 10미터짜리 요트를 타고 홀로 최연소 세계일주 항해에 도전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다. 소녀는 210일 동안 바다를 항해했다. 온갖 힘든 상황을 겪어나가는 영화 속 장면들이 무척 흥미로웠지만 나는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런 모험을 결심했는지가 더 궁금했다. 단독 세계일주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제시카는 항해 중 폭풍을 만나 배가 7번이나 뒤집혔고 21m 높이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다. 제시카가 모험을 떠나기 전 아동단체들은 위험한 도전에 나서는 아이를 방치한다며 부모를 비난했고 금지 법률을 제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소녀의 열망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살다시피 한 제시카는 이미 12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단독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요트 전문가를 여러 차례 찾아가 간청한 끝에 4년간 특별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후원자들은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진심으로 응원했다. 제시카는 이 모험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딸의 열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기에 위험을 알면서도 그 결심을 응원하고 지지했다. 두려움보다 마음속 깊은 소망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영화를 보는 내내 어느 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종종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잠을 못 이루는데 그날도 그랬다. 2000년 여름 가족과 미국을 여행할 때였다. 딸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나도 법관 근속 20년을 맞는 그 해에 함께 떠나기로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던 터였다. 남서부 도시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서부 몬테나주의 글레이셔 국립공원까지 자동차로 왕복 4,000km를 오가는 아주 긴 여정이었다. 주변으로부터 글레이셔 국립공원이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터라 기대가 아주 컸다. 그런데 하루에 400km 가까이 차를 몬 피로감 때문이었을까? 여행이 이어질수록 불안했다. 매일 이렇게 장거리를 운전해야 하는데 무리 아닐까? 혹시라도 차가 고장나거나 위험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하지? 생각할수록 당초 계획이 무모하고 잘못된 것 같았다. 고민 끝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중서부 지방을 한 바퀴 돌아보는 2,000km 정도의 코스로 계획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설득했다. 글레이셔 국립공원 방문은 아내가 몇 년 동안 품은 꿈이었다. 아내는 못내 아쉬워하면서도 내 의견을 따랐다.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다. 편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말똥말똥한 상태로 밤을 꼬박 새운 것은 처음이었다. 다음 날 글레이셔로 가는 북쪽 길 대신 동쪽으로 차를 몰았다. 여기저기 들르면서 구경하는데 찜찜함이 떨쳐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글레이셔 쪽으로 갈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며칠이 지나 일정상 글레이셔를 가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졌을 때야 비로소 미련이 사라졌다. 여행이 끝날 때쯤 확인해 보니 총 주행 거리가 4,000km가 넘었다. 원래 계획을 따랐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장거리라는 두려움은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잔 원인이 무엇인지. 장거리 운전을 피하려고 짧은 코스로 바꾸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글레이셔를 지레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가 울렸고 그것이 불면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뒤늦게 깨닫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소망을 존중하고 아껴라. 쉽게 포기하지 말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후 몇 차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나는 그 밤을 떠올렸다. 두려움 때문에 진정한 소망을 내버리는 실수를 또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살폈다. 나의 여정은 제시카의 세계 일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통하는 데가 있다. 어디 여행뿐이랴. 누구나 살면서 크건 작건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소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서게 된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크게 느껴지게 마련이다. 그때마다 소망의 깊은 소리를 듣길 바란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수기. 편견을 깨준 나의 파트너. 내가 시각장애인과 춤을 출 수 있을까?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시각장애인 선수와 파트너를 해보지 않겠냐는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했다. 나도 소화하기 어려운 춤인데 시각장애인이라면 더욱이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를 제외한 선배들은 장애인 선수들과 짝을 이뤄 연습에 매진했다. 그들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4학년이 됐다. 또 한 번 시각장애인 선수와 파트너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나는 곧바로 대답했다. 한번 해보겠다고. 첫 연습 시간이었다. 파트너의 상태를 잘 모르니 어떻게 동작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고민하다 그냥 솔직히 묻기로 했다. 파트너는 환히 웃으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해줬다. 그는 나를 흐릿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내가 춤추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전체 동작과 스텝을 일러준 다음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연습을 이어갔다. 그리고 파트너가 촉각을 이용해 작은 부분들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했다. 나는 파트너의 움직임을 보며 호흡을 맞춰 나갔고 그는 나를 믿고 따라왔다. 자연스럽게 합이 맞춰지면서 서로를 향한 신뢰 역시 굳건히 쌓였다. 그 결과 우리는 전국대회에서 1위에 올랐다. 장애인 전국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선입견은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졌다. 어느새 8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나와 같은 사람이 늘어났기를 바란다. 괜한 색안경을 끼지 말자.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 성격이 모두 제각각이듯,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일 뿐이니까. 세상에 남아있는 편견이 깨지도록 모두가 우리의 춤을 봤으면 좋겠다. 이상으로 그러나 수기를 마치겠습니다. 새벽 햇살, 내 전부. 이혼 후 이런저런 일이 겹쳐 몹시 힘들었던 시절, 지금의 남편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혼을 경험했다. 그와 아픔을 나누며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는 듯했고, 우리는 함께 가정을 꾸렸다. 나는 지난 결혼 생활로 인한 극한의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그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그는 밝게 말했다. 우리 둘이 즐겁게 살면 그만이지. 고마운 한편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남편과 함께하면서 그전에는 느끼지 못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한 날들을 보냈다. 그 덕인지 우리 부부에게 기적적으로 아이가 찾아왔다. 천사 같은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을 잊지 못한다.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자꾸만 웃음이 났다. 꿈결 같은 몇 년이었다. 잘못된 판단으로 욕심을 낸 남편과 나는 하루아침에 구속됐다. 그날 아이는 시청 직원의 손에 이끌려 임시 쉼터로 보내졌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는 헤어졌다. 몇 달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해 답답하고 괴로웠다. 그러다 시청 직원이 접견을 왔다. 그는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들려줬다. 쉼터에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왜 오지 않는지를 묻고 며칠을 내리 울기만 했다고 한다. 곧 위탁 가정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마음이 놓였지만 그곳에서 혼자 우리를 기다릴 아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다. 남편은 아이에 대해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했다. 입 밖으로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가슴 속 깊이 묻어두었다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순간이야 입에 담는다고. 만약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아이 곁에 있었다면 아이도 우리도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그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뿐이다. 우리 가족은 서로가 전부다. 다시 함께 모여 사는 날이 오면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유일한 가족인 서로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며 살 것이다. 이상으로 새벽 햇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전수경입니다. 감사합니다.